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감동과 은혜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깨우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돼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달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지요, 뉴욕타임스에서 분석한 기사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키워드가 내로남불이었어요. 내로남불.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썼어요. N-A-E-R-O N-A-M-B-U-R.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내로남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제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선적인 내용을 가식해서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보통 사용하는데, 이런 내로남불의 태도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에서는 아시안 증오 범죄 사건이 거의 미국 전역에서 여러 번 벌어졌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를 우려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Stop Asian Hate 운동이 벌어졌고, 우리 제가 보니까 한국 여자애나 한국 남자애들 같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We Belong Here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차별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코가 비교적으로 낮고 눈도 좀 작은 편인 이 동양인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제 차별의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차별이라는 이 악에 분노하면서도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서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 한국인들 주변에 이제 이런 다른 타인종들도 많이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볼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이 라틴계 이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약간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잘 배우지도 못했다고 무시하지요. 그리고 일용직 라틴어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어로 욕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이 라틴어들이 한국 욕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더 짙은 다른 아시안들이나 초기 이민자들도 은근히 깔보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차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화난다 해서 Stop Asian Hate 그리고 We Belong Here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나보다도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로남불의 태도는 때로 신앙인들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됐을 때 늘 그렇듯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Justice should be done.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은 마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로남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런 배경이기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 잘못된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사회적 분위기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많지요. 우상 숭배, 주술 있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있지요. 분열, 그리고 이단, 투기의 술취함, 방탕함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목록들입니다. 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에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죄악 가운데서 물든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한 방에 다 뭐 그냥 한순간에 다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두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허물과 죄가 이렇게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은 마치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내로남불이었어요.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너 이것도 고쳐야 되고 너 저것도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해 나갔었던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들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사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자의 말에 따르면은 가늠한 죄가 드러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아니 그냥 가늠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나요?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보니까 여전히 조상님을 섬기는 습관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고요. 허물과 죄가 그렇게. 그럼 우상 숭배한다고 그들도 역시 배척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죄인들을 이 죄들을 다뤄야 되는지 이제 질문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삶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삶의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거룩한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오케이 가늠해서 그럼 돌려쳐 죽여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럼 과거 율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과거 율법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신약 시대에서 사람들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대학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로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6장 1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젠틀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상대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 죄인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 하면 이제 분노지요. 불의가 눈앞에 있을 때 화가 나고, 그리고 이것은 비단 뭐 우리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냐고요.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제일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 분이 될, 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면 이를 다 그르치게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반응한다. 이걸 꼭 먼저 마음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아이를 훈육할 때 화를 내는 겁니다. 성을 내서, 분을 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훈육이 아무 효과가 없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화를 내서 아이를 훈육하게 되면 아이들은 훈육한 내용, 아주 소중한 내용이죠. 우리가 원하는 훈육하는 목적이 뭐냐? 아이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변화되기는 커녕 훈육하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화난 모습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가 너무 화를 내면, 그러니까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기분 나쁜 감정만 상한 일만 남지 상대가 해준 진짜 소중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남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잘 몰랐었지요. 그래서 크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 늘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네가 먼저 인사해야 된다. 어른들을 만나면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하루는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애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되게 그때 힘들더라고요. 얘가 왜 인사해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20수년 전이니까 아주 애가 어렸을 때예요. 뭐 5살, 6살 뭐. 근데 그때는 저도 엄청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된 태도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으로 왔을 때 이제 아이를 과도하게 이제 좀 야단치게 됐지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 후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제게 묻는 거예요. 왜 그날 아빠가 자기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혼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체벌당한 기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네. 죄송해요,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훈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건데, 분노에서 훈계하면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상대방의 분노에 겁을 먹고 상처만 받게 된다는 것. 특히 체벌은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다는 것을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그날 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냈었는지 그때 설명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 지나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너무 젊었고 몰랐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어떤 정신적인 상해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젊어서 정말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을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화내면 그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상처밖에 안 남더라고요. 단순 차량 접촉 사고였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해서 인슈런스로 풀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단순 접촉 차량 접촉 사고가 때로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말을 주고받으나 왜 갑자기 소리치르고 뭐 이렇게 반말하냐 해가지고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반말한 걸로 서로 치고받다가 한 사람 유치장 가고 또 한 사람 이빨도 깨지고.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걸 고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차량 고치고 해결하기를 원하잖아. 문제 해결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화내고 성내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것만 상처만 남게 된다고요. 죄를 범한 사람을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체벌은 더더욱 안 됩니다. 체벌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혹시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체벌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젊으신 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오래 살았으니까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누군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게 오래 가더라고.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 체벌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체벌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벌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주인이 노예에게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체벌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체벌을 정말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벌이 제대로 되냐면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나이 작은 사람이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때릴 수 있어야 되고 노예가 주인을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체벌은 아무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무엇보다도 체벌을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벌을 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간호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여인을 체벌하는 대신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바로 잡는 겁니다. 늘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을 대하여 죄를 바로 잡아 행복한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행복한 그런 관계, 그리고 행복한 교우생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심령이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벌어졌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는 눈이 밝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막 시력이 2.0 이상이에요. 그래서 막 깨알 같은 잘못까지도 다 찾아내요. 예. 깨알 같은 잘못까지도 정말 이렇게 토시 하나도 다 찾아내서 얘기해요. 난 그거 좋고 요게 맞고 틀리고 맛이 음식 맛이 좋고 나쁘고 깨알같이 찾아내. 근데 내 자신의 잘못은 진짜 맹인도 그런 맹인이 없죠. 거의 맹인 수준의 지독한 근시. 자기 잘못은 진짜 너무너무 뜨문뜨문 보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제대로 보는 경향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 깨알 같은 잘못을 보게 되시잖아요. 그때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살펴라.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거든 꼭 Please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자기 자신을 꼭 살펴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을 고치고 함께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서 숨막혀 죽어갈 때 죽었을 때 사람들은 공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과 인종혐오 범죄에 분노했습니다. 그런 악은 완전히 근절돼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인의 인종차별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안 노인들과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인종 가운데 뜻밖에도 흑인들이 많아요. 평소 차별받는다는 히스패닉도 가세했습니다. 소수 인종들끼리 서로서로 You do not belong here.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 인종차별은 결코 어떤 특정 인종만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꼭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어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게 문제가 아니라 How abou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시냐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take side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럼 흑인이 항상 옳고 블랙 라이브스만 매럽니까? 그럼 white lives만 매럽니까? Asian lives만 매러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그런 운동에 가입하지 말고 악하고 싸워라. 그러고 사람 편들지 말고 왔다 갔다. 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싸워야지. 인종차별은 How about yourself?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인종차별이 없는지 나는 타인종을 싫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호마다 현장에서 붙잡히니 여성을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서 있었던 쭉 둘러서 서 있었던 남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성의 죄만 생각하면서 약한 여성을 체벌하려고 했었더니 남성들, 그 남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얻은 이렇게 축복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신앙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지혜이세요. 삶의 지혜, 행복하게 사는 길, 또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대우각성했나요? 우리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네 자신을 한번 살펴라. 그럼 갑자기 입이 작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은 제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나보다 더 나은 아이들이거든요. 훨씬 더 나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때 방황했거든요. 못되게 굴었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천사예요. 누가 누구를 야단치냐고요. 나도 내 노을 안 부린가요? 나도 내 시대를 다 잃어버렸나요? 잊었나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1절을 하고 2절부터는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늘 자신을 살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살피는 일이다. 첫째는 온유한 심령, 둘째는 자신을 살피는 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The Law of Christ, 이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없이 하셨습니다. Demolished, abolished, the law of death. 그러니까 the law of sin, 이거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없이 하셨어요. 십자가로 대신에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역 율법 대신에 613개 그 많은 율법 대신에 정말 심플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간단해서 좋아요. 예.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닌데 그 많은 좋은 점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같이 나누자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교회 다녀도 이제 이런, 아직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에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를 정말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는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막 이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망신주고 심한 죄들은 모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어 사람에게 망신주고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대신에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가 있잖아요. 그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돕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 함께 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가 근절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죄를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세 번째 죄를 이기고 또 죄인들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옳은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연약한 인생이 사실 죄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기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처럼 이렇게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운한 사람이죠. 행운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연약한 인생의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방법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그 죄와 죄인을 함께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광고를 보면 술 마시고 싶어 하고 이렇게 탁 맥주 탁 따가지고 막 이렇게 또 뭡니까 치맥에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우리도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담배 탁 이렇게 연기 이렇게 서부의 사나이가 말 타고 하면서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연기가 날리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담배 어디서 찾잖아요. 예. 이것뿐입니까? 또 라면 끓여 먹는 광고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저기 물 끓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유혹이 죄의 유혹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연약한데 율법밖에 없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을 갖다가 죽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이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방법. 그래서 누가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에 다 간음자들 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죄를 끊어라. 이렇게 한 게 이 구약시대에 좀 안타까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도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 애 매를 쳐서 아이를 고쳐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심히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는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 근데 이런 방식에는 이런 율법적인 방식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약점이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는 잘해. 근데 자기를 못 고쳐요. 자기를. 내가 하면 오메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얼마든지 이중잣대가 가능하고요. 겉바 속특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겉은 바르게 보이는데 속은 특권층인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는 똑같은 범죄를 파렴치하게 저질러도 괜찮은 그런 특권층. 아까 체벌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려 눕히고 약한 사람은 아무 권리도 없는 이게 과거에 아주 율법시대에 가장 뭐라 그럴까 결정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히포크릿 예. 위선자들을 양산하며 벌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율법의 한계였던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 남자, 지배자들은 얼마든지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 여자, 피지배자들을 체벌하고 괴롭힐 수 있었지만 반대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되는 사람은 항상 여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남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게 다 변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부수시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죄인을 죽일 필요가, 죄인이 죽을 이유가 일도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약자들은 그냥 법에 치여서 죽었어요. 법은 강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약자들도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서 이제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주인, 노예,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누구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첫째, 온유한 심령, 그리고 둘째, 자신을 살펴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셋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천법인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죄인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볼 때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살펴 자기 눈의 들보를 제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모든 죄를 이기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이루시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사회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에서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날 때 먼저 자신을 살펴 자기 눈의 들보를 제거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권하며 서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